그동안 이제 사도신경 쭉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은 성도가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뿐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궁극적으로 닥쳐올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좀 종말론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공부를 한번 쭉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라 그러면은 부활하려면은 먼저 어째야 부활하죠?
죽어야지.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사도신경 한번 고백하고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외워보시면은 아시는 대로 우리 저 성자 예수님 논할 적에 사실은 심판하러 오실 것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제 또 취급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성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이 종말론을 제대로 다룹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논할 적에는 상당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한 제 생각에 네 번 정도는 해야 감당을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말론은요 제가 제일 안 할라 그러던 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 평신도용 조직신학 교재를 만든 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책을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그건 그냥 만들어서 옛날에 베다니 감리교회 전도사 시절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제 구역 식구들 성경 공부를 했댔습니다. 그 다 이 우편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면은 집에서 성경 찾아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답 쓰고 해서 저한테 제출하면은 내가 다 채점해가지고 틀린 거는 뭐가 틀렸는지 뭐 틀린 것뿐이 아니고 그분들 하신 것 중에 특별히 삶에 적용 어떤 거 다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통신으로 성경 공부했는데요. 20과까지 만들고 내가 그 못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왜냐면 그 다음이 종말론을 해야 되는데 이 종말론이라는 게 너무 골치 아파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 성도들이 종말론 이거 하면은 맨날 엉뚱한 생각하거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해갖고 아직까지 그 교재는 20과로 그냥 마무리져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거를 중국말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대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다 성경 공부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참 내용이 좋은데 정말로 내기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태클해 보실 용기가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서 성경책 가지고 제 교재 가지고서 집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 가지고 부족해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종말론 서론입니다. 보시면 순서는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론 해갖고 개인적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자신의 죽음과 중간 상태, 이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그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때 그걸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한국말로 부르고 영어로는 intermediate state. 이거 가지고서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간 상태가 우째됐노? 뭐 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도로 내려오냐? 아니면은 혼이 그냥 화장을 해도 같이 뭐 가루하고 섞여서 그냥 날라가 있냐? 이게 막 보통 걸 잡은 게 아닙니다. 중간 상태. 그 다음에는 우주적 종말론. 이것은 이제 여러분 성자 예수님 논에서 간단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재림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온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강의가 있고 마지막에는 천년왕국과 대환난의 해석에 대해서인데 제가 이걸 다 할지 안 할지는 진행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교재를 사실은 대략 초는 잡아놨지만은 제가 거주 보고서 이거 해갖고 이 양반들은 헷갈리기만 할 거 이런 건 다 뺍니다. 다 빼고 또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으면 중간에 자르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한번 오늘은 하여튼 이 주로 서론과 죽음에 대해서 잠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쭉 서론에서 다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정리한 거고요. 이 종말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한 30년 전부터 한 10년 전까지도 한국 목사들 부흥회 하면은 뭐 계시록 강의한다고 쫓아낼 서무선 목사 뭐 희한한 친구들이 쫓아다니면서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붕 떠갖고 말이요. 그 다음에 뭐 언제 뭐 1987년도에 그랬나요? 87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뭐 다미성교회 이런 거 해갖고 애들 뭐 집 다 팔고 그냥 여자들이 말이요 남편 다 팽개쳐놓고 다 보따리 싸갖고 같이 몰려가서 산후에서 옷 입고서 기다리고 앉았고 황당한 짓들 한참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단에 이게 뭐 거의 다가 종말론 가지고서 이단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심이 참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게 참 이런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들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종말론 하면은 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 목사가 교재를 만들다가 종말론, 아이고 머리가 아파. 사람들이 이거 헷갈릴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종말론 기피증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에스카토포비아. 여러분 영어로 이제 포비아가 저게 저것도 히라보입니다. 에스카토란 말도 히라보고 에스카토스 하면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종말. 포비아 하면은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실제 기피하는 거예요. 말도 하기 싫어요. 야야 정신 못 차린다. 다미성계 그런 거 마지막이 오긴 어디 있노? 심지어는 이게 심하게 가면요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는 거지. 에? 정말 있기는 어디 있어? 죽으면 겉보이지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말론 가지고 하도 이게 막 이 병폐가 심하니까 그런가 하면은 광적인 종말론자들 한국 교회 과거에 참 많았습니다. 그때 뭐 저 미국에 저 글씨 왜 펄시 콜레 아는 사람 펄시 콜레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이다. 옛날에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런 거 좋아하셔갖고 그런 책을 소개를 장관 이장님이 그 막 열심히 읽었고요. 그 펄시 콜레 부흥회 한다고 해서 옛날에 저 고석희 목사 그때 저기 저 칼리지 포인트에서 그 목회할 적에 그 누구 쫓아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예배 끝나고 다 그냥 넘어뜨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넘어가니까 이 양반이 붙잡고서 막 확 밀어 때려버리더라고. 살구니에요. 뭐. 에스카트 포 매니아입니다. 영어로 매니악 하면은 이것도 미친 사람을 얘기합니다. 광. 그다음 에스카트 종말론, 광적인 종말론. 이게 사실은 참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에도 많습니다. 아직도 뭐 완전히 이것만 맨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외치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정말 마지막 마지막. 그런데 이 도대체가 온다 온다 그러는데 언제 오냐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안 오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 오신다고 여기서 세상 다 집어치우고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는 건 안 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시면은 하얀 옷 입고 산에 가서 주님 오신다고 맨날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패 끼치고요. 성도들이 밥에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일하지 않는 님은 먹지도 마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으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삶하고 이 종말론하고 분명히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종말론에 미쳐가지고서 현재 삶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은 이제 배역무도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우리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몫이 있죠. 종말론 논의시 세 가지 주의사항. 제가 하도 이 한국 사람들이 종말론 가지고서 그래서 저건 제가 쓴 겁니다. 썼던 글입니다. 과거에 한참 전에. 종말론 요거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먼저 종말론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종말론은 구체적인 내용 그 자체보다 영적 의미와 실제 적용의 그 목적이 있다. 그렇죠? 미래 기대와 함께 근심과 경계를 배워야 하며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뭐 계시록에 보면은 뭐 나 일곱 나팔 뭐 일곱 잔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사실들 그거 자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고자 하는 실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 오실 적에 그런 식으로 나팔이 들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시에 지금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그때 어떤 형태의 심판이 올지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 오실 적에 그때 압니다. 사실은 그 언어 자체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표현 기법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 역사소설인 역사를 쓰듯이 쓴 기법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온다. 심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리고자 하는 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말론 연구할 적에 그러면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성도들, 우리 저 평신도도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종말론에 관련된 성경 말씀에 철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왕왕 서툰 학자나 목사의 종말론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다. 특히 한국은 종말론 오도의 극단을 치닫는 나라이다. 연구의 동기도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봉에 쫓아다니면서 종말론 한다 막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호기심 충족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요. 별난 거 쫓아다니는데 실제 그 종말론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다가올 주님의 정말 마지막에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가 자고를 가지는 사람보다는 지 호기심 충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종말론 우리가 계시록 기록할 적에 호기심 충족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읽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경계와 이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빨리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대비하라고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 갖고 이거 점쟁이처럼 뭐 마치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호기심 충족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할 적에 세미나 할 적에도 똑같습니다. 특히 종말론 할 적에. 성경 해석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 제가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 시 종말론 쓴 이 소위 이게 아포칼립틱 리트리처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쓰는 용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저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해서 666 그러잖아요. 그죠? 666. 그래갖고 뭐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 해서 옛날에 고르바체프가 막 했을 적에는 고르바체프가 뭐 적그리스도라고 고르바체프 이마에 여기에 뭐가 있고 뭐 이상한 소리 해서 이게 666이다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666이라는 숫자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데 그 네로라고 적으면은 당시에 당장에 뭐가 지어날라가니까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 게 아포칼립틱 리트러치라고. 그래서 여기 교회 이제 뭐 4대 교회 쭉 이렇게 교회가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또 다른 데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심판 자체도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심판을 그렇게 지금 이 성경에서 이게 일곱 나팔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 나타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같은 것을 특히 보실 적에 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들이 있어요. 아포칼립틱 리트리처예요. 역사적으로 당시에 지금 그냥 직설적으로 쓸 수 없는 내용들. 당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한데 거기다 느부갓네살을 적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다른 명칭을 적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당시에 적용될 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이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또 예언으로 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양태가 정확하게 그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련하고 미국 이렇게 뭐 냉전 상태에 있을 적에는요, 뉴욕타임스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은 데 보시면은 거기에 카툰 섹션이 있습니다. 시사 만화가 있는데 보면은 북극 곰이 한 마리 탁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갖고 막 이러고 이쪽에는 독수리 머리 있는 애가 하나 탁 그래서 또 막 이래서 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북극 곰이 소련입니다. 소련 당시에 러시아라고. 예, 독수리 그 머리 있는 건 미국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시사 만화 같은 거 만평할 적에 카툰 랭귀지라 그래요. 근데 그런 만화가 앞으로 2000년 후에 누가 그 만화만 봤다고 생각해 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왜 곰이, 이거 독수리하고 뭐 어째서 안네 이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곰이 당시 지금 냉전 상태에 미국과 아니지 러시아와 미국을 나타낸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음을 좀 알고 봐야 됩니다. 그걸 안 그러고 과거의 이 시대적인 배경 전혀 모르고 이게 상징한 것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2000년 후에 그걸 떠보고서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같은 건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적에 시편이나 이런 뭐 욥기 이런 시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도 시가서예요. 그 다음에 에클리지아스티스 전도서도 시가서입니다. 욥기 같은데 나오는 이런 랭귀지는 이 시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쓰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를 우리가 역사 소설 보듯이 보면 완전히 개판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왕상 왕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책들은 역사서입니다. 그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 해석할 적에 너무 무식하게 나 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참 다른 분들 설교 듣고 앉아 듣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 도대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베이직한 그 상식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한국 성경 보고 한국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그냥 다 해석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글 성경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어만 봐도 내용이 훨씬 클리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목사 아문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참 신학생들 가르치면 상상 얘기합니다. 목사 아문하는 거 아니다. 가르치는 사람은요. 성경이 그러죠. 아무나 가르치는 자 되지라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은 때로 그 의미가 확실치 않을 경우도 있는 바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 특히 종말론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당시의 문학 양식인 소위 아포칼립틱 리터러처로 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음을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보실 적에 너무 그냥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정이 답답하면은 한번 이제 계시록 강의를 언제 시간이 나면 한번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김 목사가 하는 게 그것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페어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성교회에서 사실은 토요일날 격주로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쭉 읽어가는데 지금 저 이번 내일은 챕터 3, 예, 3과 할 차례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복음서에서 가지고 또 제가 교재 만드는 걸로 하고 그 종말론적 성경구제 해석 시 세 가지 주의사항.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참 좋아합니다. 성부, 성자, 성경,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리도 세 개면은 가장 이게 똑바로 서는 겁니다. 이 네 발 다리는 저게 사실은 균형 잡기가 어려워. 세 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등산할 적에도 바위 오를 적에도 삼지법입니다. 우리가 팔하고 지팡이 딱 두 개 들고 발 두 개 있잖아요. 세 개는 딱 이게 있으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로 탁 하면서 또 세 개 이런 식으로 가는데 3이라는 숫자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 예언의 시대성과 미래성. 시대성과 미래성입니다. 시대성은 당시,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예언은 꼭 미래에 대한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죠? 선지서의 많은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교회에 그 사람들의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입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그러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적으로 미래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에도 당시 지금 교회에 당장 그 상황에 지금 준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미래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금 주님께서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 이제 그때 마지막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24장 복음서마다 약간씩 저 내용이 약간씩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말론을 주로 할 적에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이제 제자들이 주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너희가 이 성전을 그 얼마나 성전이 좋다고 그래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쭉 마지막 날 일어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날 종말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고 마지막에 난 종말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신 통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또 말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세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이제 종말론 요한 신학의 종말론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통한 종말론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켜서 종말론을 만드느냐가 학자들의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그래서 예언의 시대성과 미래성을 항상 명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예언과 현실의 관계입니다. 현실의 관계, 예언. 예언이지만은 지금 현재 말씀 받는 사람들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종말론적 사건에 관한 본문이 현재 삶에 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성도의 현재 삶이 종말론적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현재 삶에 관한 것보다. 그 이유가 성도의 삶은 바로 현재를 살되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표가 지금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적에 그것이 목표예요. 그 일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상급 받을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지금 사역하는 거죠. 사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종말을 전제로 한 현재 삶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로는 저 인테림 메시지래. 무슨 이 현재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지금 종말을 전제로 한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삶 자체가 영어로는 그런데 한국말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종말을 전제로 한 현재 삶. 우리 인생이 그냥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종말을 전제로 한 삶. 그걸 가지고서 이 슈바이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인테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예언의 불확실성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슨 말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언은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언의 표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며 말씀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성경을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대답을 저는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잘합니다.
아, 당신 성경 박사 아니요? 아니, 박사 아니면 뭐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그 성경이 안 나와, 이 사람아. 확실하게 성경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지가 억지로 풀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왕왕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능, 만능이 돼야 돼.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 그게 사람이요, 그게? 사람이 아니지. 목사님이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면 막 시험 받아갖고 막 그다음부터 막 아주 원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여러분, 김 목사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공부하다가 나중에 기회 있어서 이게 뭡니까 이거 도대체? 나도 몰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압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줬느냐 말이요. 심판이 얼마나 이게 막 극렬한지, 지옥의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이제 알지요. 그리고 구원받는 축복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의 삶에 그거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그때 뭐 나팔 물적에 뭐 도대체 뭐 떨어진다 그러고 뭐 구덩이에서 뭐가 올라오고 뭐 쌌는데, 야 이게 고기다 뭐 마고기다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막 그래서 쌌는데요 하고 골치 아픕니다. 아마겟돈 사실은 그거 별게 아니고 머깃도 평원입니다. 할 머깃도 그게 저 갈릴리 쪽에 가면은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요. 제일 넓은 평원입니다. 전쟁을 한번 붙으려면은 거기가 곡창지대일 뿐 아니라 막 평원이니까 붙을만 하지요. 그 아마겟돈 전쟁해갖고 막 애들 만화에도 보면 좋았는데 그걸 먹이던데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식의 전쟁인지 참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이 지금 뭐 세력을 발휘해서 골치 아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추측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그에 관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책만 해도 막 끔찍하게 많고요. 영화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겟돈 영화 보신 사람, 이 지구가 막 이제 짜개질 위기가 도착해갖고 막 항성이 막 이만한 게 날라오니까 그냥 이거 저 드릴 해갖고 석유 구멍하게 그런 사람들이 막 거기서 모여갖고 이제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원자탄을 막 어마어마한 걸 가운데 거기다 군영을 파서 심고서 터뜨리고서 막 지구를 구원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마겟돈 신경에서 이 종말 아마겟돈 하면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좌우간 예언서들은 불확실한 것들이 있음을 확실히 아세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종말론을 우리가 다룰 적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명심해도 이단 사설에 안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이단 사설에 너무 빠집니다. 종말론 때문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국에 꽤 많습니다. 종말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적 종말론, 나 자신의 미래, 나 자신의 죽음,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주님 재림하실 적에 부활하는 그 중간 상태,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적에 내가 부활해서 이제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것, 그 다음에 그 후의 일까지가 일어나는 게 개인적 종말론이고요. 오늘 이제 조금 시간 나는 대로 개인적 종말론의 일부를 좀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인류와 피조물 전체의 미래에 관한 것, 예수님 오실 적에 막 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 불태워 없어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 전부 다른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낙원으로 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소위 우주적 종말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죽음. 여기 저 초상집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결혼식 갈지하고 초상집에 갈지하고 어느 쪽이 더 기쁩니까? 예? 결혼식이 더 기쁘지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결혼식이 기쁘긴 한데 가보면 별로 재미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초상집에 가면은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겁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외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약간씩 이제 철이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더 가까이 가잖아요. 모르죠. 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80에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정정합니다. 그럼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고? 120인가요? 40년. 그렇게 따지면은 김 목사 목회 아직도 막 창창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죽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이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철이 조금씩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고 자 이제 곧 다가오긴 할 텐데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주신 이 내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주님 정말 별적에 주님 나 왔소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정말 개처럼 기다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개처럼 그냥 꼬리 말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이요.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변치 않는 진리. 우리 영어는 리얼리티라 그럽니다. 뭐가 확실한 거 하나를 찾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찾았습니다. 누구나 죽는다. 죽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도대체가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이 공포 앞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름대로 죽음의 공포, 그거에 이제 기다리면서 어떻게 사느냐 가져가는데 그게 실존주의자들이 모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음. 말씀 이미 들었지만 몇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번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미 말씀드렸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과 같이 죽음은 인간의 가장 확실한 실존이다. 이거 피하려고 그러지만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지금 제가 집 팔고 이제 여기서 집 살라고 집 이번에 또 오픈하우스 이번 주일날 한다고 막 집 치우라 그래서 하고 난리입니다. 여기 와서는 지금 또 이제 살 집 열지 보고 다니는데 영원히 살 집을 사는 건 아니에요. 잠시 있다 가지만은 그래도 잠시 있다 갈 집이지만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죽음의 보편성과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 누구나 죽는다.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한다는 것. 그걸 하루 먼저 죽어야 부활을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겁내면 안 됩니다. 부활 못해요. 죽음 저편에 있는 그거보다 훨씬 난 진정한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죽음은 썩어진 우리의 육체가 부패해가는 과정의 종착역일 뿐이다. 어차피 말이요, 젊은 아들 지금 밑에서 막 팔팔하죠? 그냥 몸에 이제 뭐 에너지가 펄펄 넘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가들이 이게 새로 생성되는 세포가 지금 이제 죽는 세포보다 많으니까 저렇게 막 자라고 그러지요. 이제 뭐 나이 우리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생성되는 세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부패해가는 과정의 지금 과정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기입니다. 종착역. 그러나 아주 종착역은 아니고 그 너머에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우리들의 엄청난 축복을 위한 사실은 한 단계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4번이 육체의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양태로의 전환의 과정이다. 죽음 전후의 부활이 있고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패도 없습니다. 완전한 육체로 다시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하는데 아까는 이제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했는데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갔죠. 육체적 죽음이다. 그럼 육체적 죽음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이건 한 가지 학설에 해당합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인간이 죽으면은 일시적으로 중간 단계가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적에는 영혼이 다시 합해져서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분리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올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이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영원히 이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이제 다시 회복될 기회를 완전히 잃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실은 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실제 육체적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흔히 얘기할 적에 이게 이제 우리 퀘스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 안 했어도 죽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소위 칼빈주의다 뭐 이런 쪽 소위 리폼드 시올로지라고 그럽니다. 개신교 신학 중에서 아주 이 펀더멘탈이라고 그러는데 근본주의적인 신학은 원래는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육신이 죽음이 왔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지금 보세요. 복음주의 주장 육체적 죽음이 인간의 본래 조건은 아니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래부터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에덴 동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 개를 뒀습니다. 어떻게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을까? 그것도 수수께끼입니다. 정중앙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이 우리 생명나무가 그럼 뭐냐? 그걸 먹으면은 그때 인간이 진짜로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금 복음주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창조되었을 적에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 먹었으면은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이 먼저 생명나무를 따 먹지 않고 죄를 지금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먼저 따 먹으러서 지금 그거 먹고 나니까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도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도 그냥 같이 그냥 해서 양수겹장으로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과일에 손 못 대게 하신 것이야.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서 보시면은 계시록에 보시면은 그냥 생명강가에 그 나무가 막 생명, 그 나무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지금 결론 내리는 게요. 그래서 영어로는 conditional immortality라 그래요. 조건적인 영생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생할 수 있게 만든 건 아니지만은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않고 지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지금 그렇게 죽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었던 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쇠하는 것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 아닌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질적인 악이며 적이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죽음을 볼 적에 바로 우리들의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와 신자의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십시다. 불신자에게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죽음이 저주요 형벌입니다. 저주요 형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부활은 합니다.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니까. 그러나 그 부활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신자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정복된 적이며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내가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나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 그 밑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보통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아 그뿐인데 하고서 겁없이 자살도 하고요. 자신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대통령까지 한 분도 지금 좋지 않은 본을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분도 가톨릭에서 뭘 받기는 받으셨다 그러는데 유서 쓰신 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관은 아 이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죽음관입니다.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불신자들은 일어나는 것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대로 즉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멸망이 갑니다.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이 목사로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영결 예배를 좀 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영어로는 메모리얼 서비스입니다. 제사 대신에 그래도 아 자식은 믿으니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거든. 안 믿고 가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식이 예수 믿으니까 부모님 초상을 치르는데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참 그때 목사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교회장으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죽고 나면은 영생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경계로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예수 믿지도 않고 죽었는데 어디 뭐 좋은 데에 가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요 형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장례식에 가면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정복된 적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육체적 죽음은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시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주신 날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좀 카운트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 우리 입술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